제목을 예수와의 만남이라고 정했는데 처음에는 보수와 진보의 만남 그렇게 한번 정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하기에는 제가 정치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버거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수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밀한 만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목을 정해놓고 혹시 은밀한 만남으로 누가 그 설교를 했을까 그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니까는요 은밀한 만남은 이상한 만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예수의 만남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만남은 삶이란 누군가의 만남으로 비롯해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야 만나야만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교의 기독교인의 유대교인과 기독교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당시 보수 진영의 랍비와 진보 진영의 랍비인 두 유대인의 은밀한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연하고 있는 두 인물인 예수와 니고데모의 배경은 둘 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는 1세기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으로 그의 신앙의 모든 백그라운드는 유대교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또 그의 가르침도 유대교 역사와 문화의 배경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가 배우고 믿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과 문화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는 예수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으로 둔갑시켰고 또 유대교가 기독교인인 예수를 처형한 것으로 선을 그어 편을 나누어 공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는 유대교에게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신학에 항거하다가 제국의 형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을 봐도 정치면을 항상 패스하고 사회면부터 보던 사람이었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들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탄핵됐다는 사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마 남자가 발표를 했으면은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마 적용이 됐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헌정을 탄핵을 공표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은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신학은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을 예수의 신성과 또 몸의 부활과 내세에 대한 천당, 지옥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의 역사적인 유대인 사실을 은폐하게 이릅니다. 예수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의 정신은 밀어버리고 전통적인 기독교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가 유대교의 신앙 전통과 율법을 무시한 그들의 변절자이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유대교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는 유대교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혁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유대교와 이스라엘에서 분리시키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을 우리는 분리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은밀히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유대교인인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도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초점은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교리 형식, 외형적이고 관념적이고 과거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점점 국수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믿어왔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희생물을 바쳐야 죄가 용서가 되고 또 헌금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축복을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은 병이나 그들이 삶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질병이나 진노로 질병을 징벌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러한 예수의 하나님을 확인하러 은밀하게 예수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진지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지켜왔던 과거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더 나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내가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두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사를 할 때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새로운 것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보장이 됐다면 모르지만은 보장되지 않는 지탄의 대상인 안기부 리스트에 올려가 있는 그런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주 입속으로 무조건적으로 믿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또 버뱅크의 어떤 한인교회는 또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달라졌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예수가 살아낸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달아서 그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화됐습니다. 내 욕심에 의한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의 기도는 내 리모컨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욕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아마 그런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시골의 고목나무에게 하도 빌어가지고 줄 수 없었던 그 고목나무는 속이 다 썩었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제국주의 신학과 성전 신학과 교리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지 예수의 가르침이나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사랑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걷는 삶을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 언어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누워있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남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다이어트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셨죠? 저도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다 해봤습니다. 뭐 황제 다이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다른 거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도리어 살이 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연예인이 이러이러한 다이어트 해서 성공했다 해가지고 뭐 그런 방법도 따라 해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약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해봤습니다. 그다가 심지어는 굶으면서 어떤 물만 먹는 다이어트도 해봤는데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음식을 먹게 돼서 실패를 하게 됐었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이어트를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이어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살을 뺄 수 없느니라. 인터넷 용어로 유유. 그렇다면은 내가 금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살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열만큼의 음식을 먹으면은 열만큼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했으면은 살이 안 쪘을 텐데 먹는 것은 충실하고 에너지는 조금만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몸은 저축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그 지방을 많이 저축을 하게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먹은 만큼 움직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같이 식욕이 있는 분들은 많이 먹고 조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에고를 참나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비대하게 살이 찌어갑니다. 며칠 전에 저는 정말로 살찐 사람을 제 옆자리에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기가 불안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이게 안전벨트로 이렇게 막 그 살이 이렇게 그 밀려 나오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 옆에서 제가 굉장히 난 굉장히 야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분도 특별한 지병이 있지 않는다면은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콩을 심어놓고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거듭남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에고적인 것을 그 욕심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와 같이 단순해서 너무 어렵고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 단순한 것을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또 그 눈으로 본성을 흐리기에 참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호기심을 기울이고 살라는 요청입니다. 이 썬데이에 잠깐 신자처럼 적당히 믿고 있다. 나머지 6일은 내 방식으로 살다가 생각을 내려놓고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새로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삶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선구자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패러다임을 내려놓는 영감과 새로운 신앙과 삶을 탐구하려는 창조성과 예수에게 솔직하려는 겸손함과 자신의 마음을 새로운 진리에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도 다시 태어나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는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면서 스스로 깨달은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보수와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새롭게 보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외형적으로나 거룩한 채 하면서 건강한 모양보다는 내 속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그런 삶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현장인 바닷가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들판에서 그들과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신앙의 삶은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고 형식적인 말을 하고 앵무새처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를 넘어서 살면서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다이어트는 얼만큼 해야 될까요? 이제 노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얼만큼 해야 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신앙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들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또 자식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것만 고치면은 정말로 훌륭할 텐데 그 요것이 안 고쳐집니다. 그건 내 욕심입니다. 내쳐주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한다면은 결코 변화되는 그 모습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인간 변화를 철학의 주제로 다뤘던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변화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철학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즉자적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자적 존재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저도 좀 어렵습니다. 즉자적 존재라는 것은 그냥 단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수동적으로 운명에 끌려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자적 존재라는 어떤 대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특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자적인 존재가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사르트르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반성한다고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어느 시기 정도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들은 달인들입니다. 무슨 달인? 작심삼일의 달인들입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성을 통해 변화의 필요를 알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알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의지만이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로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혼자 열심히 며칠은 합니다. 그런데 역시 작심삼일의 달인인 저는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같이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날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와 예수의 만남은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와의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성경 속에 또 다른 주인공이, 그 변화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함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 그 기쁨을 함께 맛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